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483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평소에 지혜롭고 총명이 있었던 다윗이 어쩌면 이토록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전체에서 만약에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일어난 이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이 동생인 다말, 이 다말에 대해서 암논이 악행을 했죠. 그를 불러다가 과자를 구워서 내게 먹여달라. 다른 사람은 다 나가게 하고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있던 압살롬이 그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는 그의 외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달메가 이 압살롬의 외조부죠. 그러니까 외가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압살롬이 거기에서 3년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하면은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고 했죠. 3년이 지나면서 이제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충격을 받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정이 되었고 그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도피했던 자기를 떠나가 살고 있는 이 압살롬이 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졌죠. 옆에서 다윗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은연 중에 압살롬에 대한 마음,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알아차렸죠.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되 다윗이 꼼짝하지 못하고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적당하게 공작을 꾸몄습니다. 물론 다윗도 압살롬을 사람을 보내어서 그냥 데려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가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죠.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압살롬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전갈을 보내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불러오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마음은 가지만은 불러오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압이 이제 공작을 꾸몄던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신복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참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다윗이 올바르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야 되는데 이 요압은 다윗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해하면서 간사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오죠.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이 학함은 지혜롭다 또는 간교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꾸민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여인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간교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간교한 사람을 매수해서 그 입에 자신의 꾀를 넣어주고 말을 하게 한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의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고 그 남편에게 말을 하게 했던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짝 어기도록 지혜로워 보이면서도 살짝 어기도록 이 간교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라고 했죠. 이 모습을 보면은 요압이 꾸밀려고 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동정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이죠.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초췌한 얼굴 그 얼굴로 가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처럼 꾸미라고 했죠. 다윗이 보면서 그 마음에 동정을 살 만한 모습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정에 사로잡히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나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들판에서 둘만 있을 때에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형을 내어놓으라고 동생 쳐 죽인 자를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당신의 그 상속자 될 것까지도 끊어버리겠노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대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 왕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연민을 불어넣는 호소를 듣고 다윗은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의 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다윗은 아주 쉽사리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관대해 보이고 사랑이 넘치고 풍성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도 냉정하게 과연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또 내가 내리고자 하는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연민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때는 다윗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바로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성급하게도 경솔하게 맹세까지 하면서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맹세에 의해서 올무에 걸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장자가 살인을 했다면은 그 사람을, 그 아들을 무조건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살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장자의, 그 형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도 없이 과부의 모습과 말투, 이와 같은 것이 불쌍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바로 맹세까지 해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품했죠. 다윗답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에게 일어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엄청난 것이었죠. 다윗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당신의 그 아들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청하건대 내 주의 종으로, 여종으로 왕에게 한 말씀만 더 여쭙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러죠. 말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 했던 이 모든 말들은 지금까지 했던 건 다 꾸며낸 말이고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나오죠.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지금 왕이 했던 그 말입니다.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다윗 왕에게 오히려 왕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제 왕이 죄 있는 사람같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합니다. 저희 드고와 여인에게는 동생을 죽인 그 형, 그 형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그게 살려주겠다고 했으면서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은 왜 용납하지 않습니까?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금님 스스로, 다윗 왕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까지 했으니까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도 왕께서 용납을 해 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죠. 다윗을 꼼짝없이 얽어매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드고와 여인의 아들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여인의 이 아들을 다윗 왕이 용서를 했다면은 회개하지 않은 다윗 왕의 아들도 용납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만약에 다윗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다윗 왕 자체가 자기 했던 맹세에 대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다윗도 이 여인이 하고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여인의 배후에 요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군대장관 요압이 이 말을 넣어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지혜가 있고 총명 있는 다윗이 바로 알았죠.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아들 압살롬을, 청년이라고 그러죠,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청년이라고 표현을 한 데에는 아직까지 다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빠졌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것도 없고 또 압살롬의 회개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 없이 용납을 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다윗은 집으로 보내서 내 얼굴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압살롬은 돌아왔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집에 감금된 것처럼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왔으면은 아버지로서 엄히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충고를 했어야만 합니다. 아들이 잘못했으면은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채찍질을 하든지 야단을 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했던 엘리 대제사장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네가 왜 나를 멸시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그 책임을 아버지가 야단치지 않은 것, 아버지가 올바르게 잡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심한 책망을 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을 불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듣지 않으면은 왕자의 그 위치를 피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를 대면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데에는 다윗의 성격이 한몫을 했습니다. 다윗의 성격을 잠시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인기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죠. 그러면서 반역을 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깊어지다가 결국에는 터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약자의 편에 동정하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무능력함을 살짝 빗대어가지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 것처럼, 능력 있는 재판장인 것처럼 그렇게 자처하면서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고 그 길로 그는 반역의 길로 접어듭니다. 겉으로 보면은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다 얻었죠. 그러니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해 보입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가고 있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 그건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큰 문제죠.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정말로 잘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는 즉시로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우려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을 제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고 저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범죄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복하고 엎드려서 내 마음을 다해서 척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죄에 대해서 통회와 자복이 없으면은 그의 심령에는 유쾌함도 없고 평강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또 요압 또한 마찬가지죠. 그가 압살롬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죠. 아버지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왕자가 한 것은 정말로 큰 사건이다. 사람을 죽인 것은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니까 찾아가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압살롬을 살리는 길이죠.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에게 아무도 회개하라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압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압살롬 자신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놓고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이태를 있다가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요압을 부릅니다. 근데 두 번을 불러도 요압이 가지 않죠. 분위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마지막으로 했던 방법이 요압의 밭에, 그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당장 달려왔죠. 그래서 이 요압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죠.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요압이 찾아왔을 때에 압살롬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압살롬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32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수레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네가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왕의 얼굴 네가 책임지고 보게 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건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 잘못한 것 없으니까 회개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살해한 것은 죄가 아니라 정당한 보복이다라고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 죄가 있냐고 나는 당당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진정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나서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어찌 이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압살롬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맞습니다. 자신의 친여동생 다말, 그 다말을 암논이 그렇게 했으니까 억울해도 엄청 억울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의논을 하고 아버지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압살롬은 마음속에 품고 이를 갈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암논을, 그 형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 이 억울한 일로 인해서 영원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정당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내게 맡겨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대신에 너는 그가 목이 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고 배가 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의 길로 가버리는 것, 지금 그가 지옥에서 얼마나, 지옥불 속에서 얼마나 한탄하고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영원한 후회 가운데 빠져 있겠죠. 사실 이 모든 일은 다윗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들을 양육을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다가 야단을 강력하게 치지 못했습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형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왜 그렇게 말을 못합니까? 다윗이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싫은 소리를 못하는 다윗의 성품이 한몫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 죽어야 되죠. 야단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다를 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초다를, 회초리를 들어서 감정을 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듣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했던 이것,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더라. 물론 이건 압살롬에게 말한 건 아닙니다. 아도니야에 한 것인데요. 아들들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꼭 사랑처럼 보이죠. 오늘날 교육 방식에 보면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 말씀과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반드시 자녀들에게는 회초리를,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야단을 쳐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어정쩡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들의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다윗 인생에도 큰 위협이 되었죠.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한 사랑이죠.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녀를 정말로 걱정한다면은, 이 아이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가 더 깊어지고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할 자리에 회개가 없고 용납이 있으니까 다윗 가문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에는 다윗이, 그 의로웠던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인증받으면서 살았던 다윗이, 그 말씀 속에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이런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진실로 죄인이구나, 여러분의 가슴을 진실로 쳐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모습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